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과 러시아 군 사이에 안보 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오늘 마닐라 군기지에서 열린 군 신년 행사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러시아군 훈련을 참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그러나 이번 협정에 러시아군 병력이나 전투기, 군함 등의 필리핀 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이는 필리핀이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돕도록 한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과는 다르다며 러시아와의 양해각서에는 군 인사 상호 방문과 훈련 참관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해군함들이 지난주 필리핀을 친선 방문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러시아 함정을 찾아 러시아가 필리핀의 동맹국이자 수호자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사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의 역정보와 해킹 활동으로 미국 사회가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편파적인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지도자들과 미국 관리들 사이의 접촉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미 관계에 개입해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그레그 에버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휴스턴 지역 의원들이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차이 총통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며 미국 방문객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중국은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주말 모술 동부 지역을 압박해 4개 마을을 탈환하고 티그리스 강변에 처음으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압둘 아미르 라시드 야르알라 모술 작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티그리스 강변 마을인 리파크와 아티바, 구프란 지역을 해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르알라 사령관은 모술시 중앙을 지나는 티그리스 강에 접근한 것은 모술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또 와다 마을의 병원 두 곳과 하드바 마을 북부에 186채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단지도 장악했습니다. 야르알라 사령관은 그러나 민간인 사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돼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격범의 신원이 동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인으로 확인됐다며 그는 ISIL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테러범인 트럭 운전수가 살던 동예루살렘 마을을 보안군이 봉쇄하고 유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2017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상 등 7관왕에 올랐습니다. 라라랜드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재즈 피아니스트와 배우 지망생의 꿈과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라라랜드에 이어 6개 부문에 올랐던 영화 문라이트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상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미국 영화와 방송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상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북한 공사는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에 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1에서 3미터 사이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시사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N-08과 개량형인 KN-14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는 9일 별도의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 언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며 만약 이를 행동에 옮긴다면 한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의 내용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 개발 수준과 관련해 기술 수준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동태를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술 고도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어떤 연료량 조정 방법이라든지 자세각 조정 방법 등의 어떤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도발 위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압박을 넣으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설명회 분석 내용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계속하고 도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서 또 향후 발사를 했을 때의 책임까지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형식으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 위성이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 할까요? 이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 시기나 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오는 4월쯤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시험 발사를 감행할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 시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당장이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ICBM을 당장 발사하기보단 일종의 엄포용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장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7번의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6번이 실패했고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체계가 그대로 ICBM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 섣불리 ICBM을 발사했다간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보단 오히려 무수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정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무수단 실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수단 발사체의 엔진을 개선 및 개량화하지 않으면 섣불리 ICBM 발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ICBM보다는 무수단 발사 미사일을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SLBM도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SLBM 고도화의 지금 수준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ICBM 자체는 쉽지 않아요.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북한의 ICBM 위협은 실제 발사하겠다라기보단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를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풀입니다.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을 겨냥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한방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을 억제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언행들 같아요.
이상철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대화가 됐든 압박이 됐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가장 적절한 도발 시기로 2월에서 4월, 특히 다음 달 시작하는 미한 연합훈련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어적, 억지적 개념에서라도 결국 미한 연합훈련의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합훈련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게 되면 연합훈련 자체가 우리 핵전쟁을 하려는 것이 우리한테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미국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버린다는 거죠. 명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는 2월달 말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그 시점에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미한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 동아시아 담당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는 3, 4월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지켜본 뒤 도발의 종류와 수위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에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 혹은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날아올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 역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공보국장은 8일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이날 위협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미국이 최근 개량형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인 CE-2의 실험을 재개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과 같은 나라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며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제 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 위반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불법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김정은 정권의 평판과 자금 출처를 겨냥해 끊임없이 제재 압박을 조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 개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용한 창구와 수단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 노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과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또 불법 행위의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격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관 보도를 들었고 이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말로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사국은 긴장을 격화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면서 중국도 관련 형세의 진전에 깊이 유의할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요. 최고 지도자의 생일답지 않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린 나이와 제일 한인 출신의 모계 혈통 때문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6년 차를 맞았지만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올해 생일도 조용히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8일 생일과 관련한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념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도 없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사실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주재 AP통신 기자도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북한 전역에 잘 알려졌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2년 김 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공식 승계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생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지난 2014년 1월 8일 북한을 방문 중이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김 위원장에게 한 축하 발언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보도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경축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깨진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이라는 혈통상의 문제를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백두 혈통이 아니라는 김 위원장의 태생적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김정은 목에 관련된 우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나이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경축 행사를 치르려면 김 위원장의 출생 연도를 공개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간부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나이를 공식화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이 집권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때문에 거창한 생일잔치를 치르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집권 5년 김정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본인이 자책까지 한 것처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대북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는 뭐 북한 말 그대로 해방 이후 최대의 재앙이고 전반적으로 수해 복구가 아직 덜 끝난 상태고요.
비록 김 위원장의 생일은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북한 당국의 우상화 작업은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로 부르는 등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였던 것 했지만도 아직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서 공식적인 공휴일,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적인 기념일을 지정한 이후 내년부터 아마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은 광명성절로 지정해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명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인권 전문가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3년 전에 UN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가 그러한 뭐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뭐 UN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암울하고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렵다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1세기에는 2017년도에는 중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분류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성분 제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즘 세상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굶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너무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인권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는 올해 어떤 점을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UN에서는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NGO들이 비정부기관들이 시민사회가 계속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체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탄압을 계속 겪으면서 계속 그렇게 고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는 올해 어떤 진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비정부 기관들이 시민사회가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UN 안보리에서는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거부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 떠오르고 있던 강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강대국이라 하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NGO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로 포기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북한 네. 인권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이슈를 아주 중요시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북한 인권 개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계속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이 될 텐데요.
네.
현재 새로운 특사 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너무 이렇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김 대사는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교류나 대화의 필요성, 특히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도적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자한테 가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문제가 뭐냐면 모니터링,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현장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 자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로는 뭐 투명성이 있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도 지원도 그만큼 가능하겠죠. 하지만 북한의 정부가 UN 결의안을 완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엄청난 비용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뭐 정권 유지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뭐 북한의 정부를 뭐 비판하는 뭐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나 뭐 민간 단체가 있다면은 무조건 뭐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은 뭐 절대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냉전 시대가 끝난 지가 이제는 28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네. 북한도 21세기에 합류해야죠.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일단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되죠. 뭐 두 번째로는 뭐 이웃 나라를 뭐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주민들을 굶기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치범 관리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로는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북한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죠.
네, 지금까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올해 북한 인권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은 이현철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민과 정책 위반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어제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행정부의 북한 핵개발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 합리적이고 정확한 대북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방문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의 발언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을 방문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7월 영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태전 공사는 지난달 27일 한국 언론과의 첫 기자간담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한 경제 지원을 1조 달러나 10조 달러를 해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올해 8월 말까지 함경북도 수재문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72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3천여 채를 새로 건설하고 보건과 식수위생 또 재난위험 감소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6일 발표한 함경북도 홍수대응 긴급실행계획 보고서에서 수재민 지원에 736만 스위스 프랑, 미화 72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재민 2만 8천 명을 12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 수재민 33만여 명을 올해 8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12,000가구를 위한 주택 3,187채와 유치원과 타가소 57곳, 병원 13곳이 재건됐다며 올 봄까지 회령시에 주택 3,0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고 파괴된 주택 1,000여 채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재민 7,000가구에 석탄 등 연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과 유치원, 학교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으며 리단위 병원에 소독기 등 기본 의료장비가 없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사와 급성호흡기 질병, 폐렴 등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수재민 12,000가구와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구급 상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500여 명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해 지역 진료소 18곳에 태양열 난방시설과 의료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수 분야에서 적십자사는 홍수 직후 수재민 7,000가구에 식수 관련 필수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지원받은 물품을 거의 사용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8월 말까지 수재민 12,000여 가구에 위생용품과 물정화 알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령시와 무산군 내 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시멘트와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타가소, 공중화장실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동식 식수정화 설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 위험 감소 분야에서 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임시 천막과 방수포, 조리용품, 물정화 알약, 위생용품 등을 미리 구축해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주말 동안 미국에서 지난 대선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극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항의에서 일본이 한국 주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미칠 영향이 과소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먼저 타이완 총통이 지난 주말에 미국을 방문을 했군요.
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토요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했는데요. 이 휴스턴이 목적지는 아니었고요. 중남미 국가 순방에 나선 길에 들렀다 간 겁니다.
예.
예, 앞서 중국 정부는 이 차이 총통이 미국에 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네.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총통이 미국에 머무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하는 일정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예, 당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예. 예, 미국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지 37년 만에 지난달에 이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 사이의 전화 통화가 처음 진행되는 등 예. 예, 앞으로 이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휴스턴에 들른 차이 총통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미국의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의 회동은 있었군요.
네, 차이 총통은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이 텍사스주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렉 에버 주지사를 만났는데요.
예.
예, 또 텍사스주 이 연방 상원 의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인 테드 크루즈 의원과도 면담했습니다. 이 크루즈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겨뤘던 유력한 정치인이죠.
예.
예,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이 차이 총통과 무기 판매, 외교,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예, 에버 주지사도 이 차이 총통과의 회동에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타이완 지도자로서는 37년 만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최고 지도자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셈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은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선인 측의 인사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차이 총통이 휴스턴에 머물렀던 시간은 총 28시간, 이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예, 워싱턴에 있던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참모들이 현지에 가서 이 차이 총통과 만난 걸로 예. 알려졌습니다. 예, 타이완의 주요 언론들은 이 에드윈 퓰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 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을 조언해온 월터 로먼,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장, 랜드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이 이 차이 총통과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타이완 총통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차이잉웅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유력 인사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타이완의 지역 지도자가 경유를 빌미로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정치적인 접촉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중미 관계에 간섭하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또 미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을 훼손하지 말 걸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중국은 아예 미국과 단교할 수 있다면서 예, 강경한 대응 방침도 내비쳤는데요.
예.
예,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자 이 원칙을 지키라고 미국 정부 또 타이완에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고 독립국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인데
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주에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에 이 타이완 정상과 37년 만에 처음 전화 통화도 가졌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회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에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이 기존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역시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서 타이완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국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새 정부 들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어떻게 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예.
예, 통화에서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지켜온 유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캐리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 사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변치 않을 것이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차이 총통이 한 차례 더 미국을 들릴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게 됩니다.
네.
예, 차이 총통을 수행하고 있는 집권 민진당 천밍원 입법위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군요.
예,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본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소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예.
예,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이 도쿄에 내린 야스마사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와 함께 돌아왔다면서 외무선 관계자들과 향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예.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한 이유는 뭡니까?
예, 지난달 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이 평화의 소녀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예.
예, 이 소녀상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말에 위안부 문제가 양국의 합의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예.
오히려 부산 일본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이 하나 더 생기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이제 그 한국 내 일본 대사관이나 공간 앞에 있는 이제 소녀상은 이제 두 개가 됐군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뭐 대사 소환 말고도 일본 당국이 여러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네,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NHK 방송에 출연해서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일본은 이미 10억 엔, 약 860만 달러를 출연했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면서 이 소녀상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만히 두고 보면 된다면서 한국 정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후지 방송에서 한국이 일본 외교에서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논의 대상으로는 귀찮은 나라라면서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언급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 이게 나온 지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지난 2015년 12월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 당국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한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예.
예, 일본이 10억 엔 860만 달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재단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었습니다.
네.
예, 일본은 그 대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이런 합의 내용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 처리됐다고 반발했고요.
예.
예, 부산에 또 하나의 소녀상을 설치하게 이른 겁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뉴스 가운데는 러시아의 해킹 관련 소식이 계속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방송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예, 잘못된 정보나 해킹이 어느 정도나 열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과소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본인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좀 과소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등 정보 관계자들이 상원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지난해 일어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 이게 이제 러시아의 소행이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네, 러시아가 해킹 사건의 배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또 관련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해킹을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시작해서 서구 유럽 민주주의 국가 선거에까지 개입해왔다는 겁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말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미국인은 같은 편이 돼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리와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정보 관계자들이 강력히 밝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예, 투표 기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달리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해킹 피해를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킹이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쳤지만 러시아가 해킹 배후다라는 점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측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가 어제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해킹의 경우 러시아의 소행이란 미 정보 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프리버스 지명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 미국 선거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고요.
예.
예,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나요?
예,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보 당국에 대응 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할 것이며 이 방안이 올라오면 이를 논의한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앞서 발언을 옹호했는데요.
예.
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돼서 이 뭐 현 정부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후 들어서는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 6도입니다. 황해도 해주와 용현에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데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날씨였습니다. 네, 1월 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해병대 병력 300명이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에서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아프간 보안군에 정보와 병참 지원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라고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로저 스터너 사령관은 이번 파병은 헬만드주에서 이미 아프간군을 훈련시키고 자문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대체하는 정례 순환 배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사령관은 해병대원들 대부분 전투 경험을 갖고 있고 고위 장교들도 위험한 임무에 대비돼 있다면서도 이를 비전투 혹은 가벼운 임무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신중함을 나타냈습니다. 미 해병대가 아프간에 재배치되는 것은 지난 2014년 전투 임무 종료 선언 뒤 3년 만입니다. 그리 미군 공습과 자문관 지원만을 받아온 아프간 보안군은 헬만드주 내 탈레반 공세에 고군분투해왔습니다. 필리핀과 러시아군 사이의 안보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오늘 마닐라 군기지에서 열린 군 신년 행사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러시아군 훈련을 참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그러나 이번 협정에 러시아군 병력이나 전투기, 군함 등의 필리핀 순환 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이는 필리핀이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돕도록 한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과는 다르다며 러시아와의 양해각서에는 군인사 상호 방문과 훈련 참관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주말 모술 동부 지역을 압박해 4개 마을을 탈환하고 티그리스 강변에 처음으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압둘 아미르 라시드 야르알라 모술작전사령관은 이라크군이 티그리스 강변 마을인 리파크와 아티바, 구프란 지역을 해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르알라 사령관은 모술시 중앙을 지나는 티그리스 강에 접근한 것은 모술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사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의 역정보와 해킹 활동으로 미국 사회가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편파적인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해킹을 저질렀다는 점을 수용한다면서도 해킹 피해를 입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취약한 사이버 보안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지도자들과 미국 관리들 사이의 접촉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미 관계에 개입해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그레그 에버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돼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격범의 신원이 동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인으로 확인됐다며 그는 ISIL의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테러범인 트럭 운전수가 살던 동예루살렘 마을을 보안군이 봉쇄하고 유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